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이 말씀은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또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아수르 같은 경우는 민족들을 섞어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민족들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주시켰고 특별히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주의 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의 땅 그리고 뭐 많은 혼혈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남왕 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그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땅에 잡혀온 그런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힘이 없이 무너져버렸다. 저 바벨론의 신에게 패해서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이 큰 혼란과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죠. 바벨론의 땅은 뭐 마르둑이나 벨 같은 바벨론의 신이 지배하는 땅이다 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 한가운데 이방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한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도 이방 땅 한가운데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이러한 만남들 통해서 이들의 눈이 확 띄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처럼 여겼고 이방 땅에는 이방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방 땅에 붙잡혀 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들을 만나주시더라.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싸워서 져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전쟁에 패한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방 땅에서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패망이라는 것은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전까지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오는 말미암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읽은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이방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방 땅 한가운데서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할 책임을 그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패역한 백성에게 오늘 말씀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습니다. 바로 전에 유다의 멸망을 부르짖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감금되는 일까지 있었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서 맨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 말씀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나오면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히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네가 전할 말씀을 그냥 전해라. 그러면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전할 말씀을 먼저 먹어야 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본인도 지키지 못하고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사실 더 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이 지루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내 속 깊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9편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꿀송이보다 더 단말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말씀이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득한 자,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사람이 그 가득한 것이 그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을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까 처음에 되게 의아했어요. 어떻게 배에서, 배가 다 막혀있잖아요. 뭐 배꼽에서 흘러넘치나 어떻게 넘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가득 차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넘치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흘러넘치겠죠. 그리고 우리 배에 가득하면 그것이 우리 온 몸에 소화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에너지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은 것으로 힘을 내서 걸어가는 것이고 먹은 것으로 힘을 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인가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그대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저들에게 보내는데 어려운 데 보내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외국말로 하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5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다. 만약에 이 에스겔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보내졌다고 한다면 어렵겠죠. 예. 얼마나 어렵겠어요. 언어를 새로 배워서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먼저 언어를 배워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영어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난 언어도 아닌 다른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에스겔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른 언어로 쓰는 곳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말로 그냥 전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말할 때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뭐 번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주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에스겔에게 네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안 들을 거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그런 에스겔은 책임이 없죠.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듣든지 듣지 말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7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경계하다가 위험이 있으면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막 정신교육 같은 거 받잖아요. 그랬을 때 교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맥아더 장군이 했다 그러든가 하여튼 누가 그랬다고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거든요. 바로 경계하는 자, 파수꾼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전투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뭐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패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계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자기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파수꾼이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 정말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별로 없는 그 간단한 사명만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이 민족을 반드시 변화시켜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 네 책임이다. 너는 죽든지 살든지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서 저 백성들을 반드시 변화시켜라. 이러면 이런 중요한 사명을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냥 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맡음과 사명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는 이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여러분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전도를 받으시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사람에게 전화 걸으셔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한번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결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주보라든지 전도지를 보낼 어떤 그런 명단이나 주소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을 말씀해 달라라고 이따 광고를 할 텐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그거 뭐 보내봐야 그 사람들이 오겠어. 보내봐야 뭐 그냥 우표값만 날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보를 보내거나 전도지를 보내면 또 고맙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준 사명,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것은 두 번째로 하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막 말씀을 전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해도 아이 과연 이 말씀이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막 전해봐야 뭐하나 듣지도 않을 텐데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릴 텐데 그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만약에 한번 설교 듣고 사람이 변화되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담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실망하거나 낙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절대 실망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전도지를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나가시든지 길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복음지 전도 돌려보세요. 그 전도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다음 주에 결실을 맺겠습니까? 아마 안 그럴 거요. 맺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거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게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두 번째로 결실이 없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생명의 책임이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또 책임을 찾는다고 묻는다고 하셨죠? 아까 파수꾼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전투의 승패는 파수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파수꾼이 경계를 하지 않아서 전쟁에 패하게 된다면 어차피 뭐 세력이 약하고 전투를 할 수 없어서 무기가 약해서 어차피 질 전투라고 할지라도 파수꾼이 만약에 경계병이 경계를 제대로 서지 않아서 그 전투에 패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경계하는 사람이 다 혼자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처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그 말씀 전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누가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바로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승천하니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시면서 대위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듣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밖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에 있는 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것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본인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의 몫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에서 면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비록 그가 수없이 많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게 책임이 없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에스겔은 또 여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파수꾼들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70년이 기한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시는 일을 또 열심히 하셔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시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판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다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실이 없다고 여겼던 그 순간도 절대로 의미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충실히 뿌린 것으로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린 누군가 이 주일날 이렇게 전도해서 한 분의 손을 붙잡고 나오시면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전도했다라고 계수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손잡고 나온 그 사람이 그분을 전도한 것이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지금 당장 손잡고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어떤 분이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쯤에 뭐 김치를 이렇게 주면서 뭐 김치전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김치전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밥을 함께 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정말 어떤 사람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이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아 나도 한번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는데 너무 평안해 보여가지고 아 나도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그 가득한 말씀이 입으로 전도함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걸음걸이로 얼굴 표정으로 그의 모든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로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이 모든 일이 다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들이 각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 모든 것을 지휘하셔서 정말 놀라운 천국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아무리 지휘를 막 잘해도 각자 맡은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고 그 지휘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주자는 지휘자를 믿고 본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그 모든 음들을 다 합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서 이제 내일이면 곡식을 거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오늘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집에 가면서 결실을 거둬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라는 것이 봄에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한여름에 떼어빼시 열심히 일해도 가을이 돼서야 거둘 수 있는 것이 농사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땀 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그것이 자라나고 있고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그냥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의 노력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날 여러분의 노력을 절대로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